오늘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머무르고 있던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이제 미래의 성전이 될 장소로 선포합니다. 그 이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돌을 다루는 장인들과 철과 놋과 백향목과 같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아직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준비한다라고 밝히면서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원과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평행 본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오래된 자료들 가운데 선별하여서 본장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갓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구입을 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은 50세겔에 구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 600세겔, 역대기의 그 내용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죠. 이 학자들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값이 은 50세겔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과정 중에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일대 모든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두 번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칼을 찬 여호와의 천사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귀하게 보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비전과 꿈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부터 성전 건축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일꾼들을 모으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중에 짐을 나르는 자가 7만 명, 또 산에서 벌목하는 자가 8만 명, 또 따로 감독관을 3,600명 정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무게를 달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랄로브라는 단어로 역대기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약 35회 정도 역대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성공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충분히 사람들과 자재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랄로브라는 단어이죠. 얼마나 열심을 지녔던지 특별히 성전 자재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백향목을 시돈과 두로에서부터 이 수로를 통해서 운반하는 이 작업도 행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행함으로 큰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까? 또 관계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입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은요, 그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이 악을 행하였죠. 그 이후에 이제는 또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중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후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이 증거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죄악을 행한 이후에 다윗은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다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윗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여호와의 성전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소년이죠. 이에 반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이 일을 준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충분히 또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7절부터 16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한 연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성전 건축이란 사명을 이 솔로몬에게 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의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드리며 성전 건축의 의사를 하나님께 과거에 드렸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거룩한 이 성전이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제의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 건축 작업은 깨끗하고 선결한 손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이 다윗에게는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자녀의 교육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결함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다윗은 큰 전쟁을 많이 수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자신을 전쟁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요동치는 시대를 살았다면 솔로몬은 평온의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 즉 샬롬에서 기인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이며 두 번째가 안일함에 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고 평화, 조화와 행복, 번영과 복지, 건강과 풍요로운 샬롬의 상태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분쟁이나 시끄러움이 더 이상 없으며 근심이나 걱정되는 일이 없는 안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10절에서 과거 나단이 전했던 신탁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을 자신의 입을 빌려서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후손이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소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상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계속해서 지금도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 언약의 이어짐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 부분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모든 복과 은혜가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